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명을 제외한 105명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 안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부결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한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부결했는데요. 윤 기자,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요?
예, 한국 국회는 7일 개의한 직후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고요. 표결 결과 이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바로 이후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다수가 말씀하신 대로 퇴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면서 투표 종료 시간을 늦췄지만 더 이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장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밤늦게 오후 9시 22분께였는데요. 이때 이제 회의 종료를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우원식 의장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고 이 탄핵 발의한 그 표결이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탄핵안이 부결된 것이고요. 공식적으로는 투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투표가 불성립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안건이 자동 폐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서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투표한 내용도 찬반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내용상 이 탄핵 발의안은 부결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탄핵안 표결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아예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최 기자, 여당이 왜 표결에 불참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안철수 의원 등 3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표결 직전에 단체 퇴장해서 결국 표결이 부결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투표에 참여할 경우 혹시 그 이탈표가 생겨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 퇴장이라는 그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같은 그 부결시키기로 한 방안, 그 배경, 거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계산이 깔린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에 그 찬성할 경우에 윤석열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곧이어서 그 다음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될 공산이 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집권 그 여당으로서는 그야말로 그 정권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겠다. 아마 이런 판단이 된 것 같고요. 또 다른 것은 8년 전에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아마 경험을 떠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8년 전이 2016년에도 이제 그 탄핵 문제가 대두됐었는데요. 당시 그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돼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보수당인 그 새누리당이었는데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 외에 문제는 탄핵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권력을 잃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로 보수당이 새누리당이 굉장히 그 험난한 그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결국 두 개로 쪼개진 것은 물론이고 또 정권을 잃었고요. 그야말로 엄청 고생을 해서 지난 몇 년간 그야말로 그 새누리당 또 보수파에서는 일종의 그 정치적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은 싫지만 이 계엄령이 싫다고 해서 찬성표를 던질 경우에 보수당이 다시 한번 그 같은 그 정치적 암흑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사태는 피해야겠다 이런 계산이 작용을 해서 아마 그 이번에 부결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이 탄핵안이 그 부결된 이후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공개한 이 입장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정마비와 헌정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7일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한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였는데요. 이번 탄핵안의 핵심 내용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이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7가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도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또 계엄 선포 뒤에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정당과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계엄법을 위반한 사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고령과 관련한 것인데 포고령에서 이제 정당 활동의 금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나 계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사안을 탄핵 이유로 꼽고 있고요. 아울러서 윤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 미수에 해당된다. 이런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던 7일은 상당히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이름하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최 기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3일 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첫 육성으로 밝힌 그 입장 표명인데요. 상당히 내용은 짧은데요. 세 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나는 계엄 사태에 대해서 그 국민들에게 불안과 그 불편을 조성해서 대단히 잘못됐다. 사과한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2의 계엄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포함해서 향후 국정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문제를 포함한다. 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게 담화가 짧습니다. 1분 50초밖에는 지금 안 되는 그런 담화인데요. 아마 여기서 이제 그두 가지를 집어본다면 가장 큰 것은 어쨌든 계엄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 이것을 시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는 당,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에게 맡기겠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니겠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이것은 자신은 기존의 법률상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이선으로 물러나거나 조기 퇴진할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체성이 좀 떨어집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아마 좀 미흡하다, 이렇게 느낄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임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거취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여기에서도 상당히 좀그 언급만 하고 있는 그야말로 상황이라서요. 좀 이건 추측이 많고 이런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것이 국회가 이게 이제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탄핵 통과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 직전에 좀 발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두고두고 좀 봐야 될 그럴 문제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1분 51초 분량의 짧은 담화를 발표하면서 여당 대표의 탄핵에 관한 발언에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담화 직후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전까지도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를 요구했다가 조기 퇴진으로 바뀐 건데요. 윤 기자,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 그리고 발언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이 나온 직후에 야당보다도 먼저 가장 앞서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과 함께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고요.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말하자면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발언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7일 날 나온 것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의 사과 담화가 나온 직후에도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퇴진. 말씀하신 대로 6일까지는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를 언급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를 언급한 바로 그날, 대통령과 단독으로 면담을 했고요. 또 대통령의 사과 담화가 나온 다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났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이제 당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그 말하자면 그 역할을 맡기겠다, 책임을 맡기겠다 한 다음에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아마도 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이 한 대표와 조기 퇴진을 중심으로 한 질서 있는 말하자면 퇴진, 이것에 어느 정도 입장을 좀 이렇게 근접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볼수 있는 한 가지가 탄핵 발의안이 자동 폐기된 직후에 한동훈 대표와 계속해서 이견을 노출했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더 발언권이 강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향후 거취에 대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 한동훈 대표는 오전 11시 35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으로 가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논의했을까요?
네, 10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나오고 이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을 방문해 한덕수 총리와 1시간 20분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논의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민생 문제 또 국정 상황 이런 것을 좀 잘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덕수 총리는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는 건데요. 외부에서는 이제 크게 아마 그 이 자리에서 두 가지가 얘기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2선으로 물러날 듯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을 그런 그 것을 시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일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존의 정국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는데 대통령이 뭐 2선으로 물러나게 되는 건지까요? 그것은 당분간 한덕수 총리가 뭐 일종의 대통령 권한 대행 이런 위치를 가지면서 이제 관리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나는 앞으로 그 사후의 정국 수습책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이것을 할 테니까 기존의 그 정국 관리는 한덕수 총리가 좀 책임지고 해달라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요. 두 사람 사이에 당신은 이걸 하고 나는 이걸 해라 하자 이런 일종의 역할 분담 얘기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향후 정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의 향후 국정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윤 기자,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일단 탄핵은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이미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그것이 이제 조기 퇴진이 될지 어떤 것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이 담화를 통해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이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이름했고요.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네. 이제 여당에다가 정국 운영이나 이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사실상 준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내치에 있어서 우선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은 일단 탄핵에서는 벗어났지만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포함한 국가 말하자면 수사기관들이 총동원된 내란죄 고발건에 대한 수사도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내란죄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예외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은 내란죄의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상황은 어떤 것이냐? 이 내치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달이면 들어서게 되는데요. 지금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능이나 역할로는 정상회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 정상적인 그 계엄 선포 이전의 역할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정말 험난한 가시밭길이 윤 대통령의 앞날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임기 단축을 포함해 질서 있는 퇴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아,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저 한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질서 있는 퇴진 또는 단계적 퇴진 이런 얘기는 이제 한 서너 가지 한 정도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고 한덕수 총리가 대신 이제 국정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초당적 국무총리를 그 뽑고 임명하는 그래서 과도 내각을 구성하는 아마 이런 것에 합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대통령의 그 퇴진 기한을 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안 할 수도 있다. 임기 문제를 포함한다. 그렇게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뭐 내년 6월에 물러나는 건지 뭐 12월에 물러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이 그러면 언제 그 물러나게 할 건지 그 퇴진 기한을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령 뭐 내년 6월까지는 대통령이 퇴진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물론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이것을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 퇴진 기한이 정해진 다음에는 조기 대선을 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에 가령 물러난다 이렇게 치면은 뭐 바로 즉시 또는 뭐 거의 동시에 대통령 그 대선 일정을 확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고 대선을 실시해서 이제 차기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출까지 해야 되는 건데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 야당과도 이곳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하는 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야당은 이 같은 방안보다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 퇴진 여기에 지금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야당과 협의해서 이걸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해 볼 그럴 상황입니다.
야당은 앞으로 계속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정국을 어떻게 끌고 갈까요?
예, 이 탄핵 소추안이 자동 폐기된 직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앞으로 그 정국이 어떻게 나갈지를 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이 이제 국민 여론이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 장내외 집회를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탄핵안 폐기 직후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 없이 윤석열 씨라고 부르면서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불인정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내비쳤고요.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정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 군사반란정당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그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고요. 민주당 스스로 공언하고 있는 대로 매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한 정국 수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집중하고 또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 등을 계속하는 식으로 사실 굉장히 정국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울 것으로 그렇게 정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검찰과 경찰 등이 이번 비상겸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의 검찰, 경찰, 또 공수처가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갖고 계엄령의 그 아담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수사 본부를 꾸려서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업령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또 경찰청장 또 방첩사령관 이런 것 이런 사람들이 그 수사 대상으로 됐는데요. 아,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탄핵안이 통과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끝끝내 아무런 사과 표명을 안 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수사 문제가 상당히 그 복잡한 변수로 떠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와 반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거나 그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그리고 사퇴하고 맞물려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그 잘못을 거부하던 그때보다는 수사는 그런 대로 굴러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목은 좀 덜 받겠다 아마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한국 언론과 여론은 이번 탄핵 소추안 부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 이제 언론의 그 보도는 그동안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수 언론들도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에 동아일보의 사설을 보면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충동에 휘말리는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부결은 됐지만 대통령에 대한 말하자면 조기 퇴진이라든지 대통령의 사임 또는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불참한 거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를 보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사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나라를 난장판 만들고 침묵만 지키는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언론들의 그 정부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적인 여론을 현 단계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말하자면 그 여론과 언론의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이번 사태에 말하자면 진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주시죠.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표결 사태 표결자는 부결이 돼서 한 고비는 넘은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에 시간을 좀 벌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도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야당은 계속 그 탄핵을 추진하겠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렇기 때문에요. 야당은 앞으로도 계속 탄핵을 추진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 퇴진 시기가 그 전까지라도 사실상 아마 대통령 직무에서는 배제가 돼서 정치적으로는 거의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아마 존재로 남을 것 같고요. 여당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마 아까도 얘기가 나온 그 질서 있는 퇴진 이 방안은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이 이게 말이 질서 있는 퇴진이지 상당히 그 어려운 과정입니다. 일단 집권당 그 여당을 다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협의를 해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게 어렵고 또 시한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빨라야 한 두세 달 안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있고 험난한 정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더라도 최소한 한국 정국은 앞으로 1년간은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의 원인이 됐던 비상계엄령 선포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내려진 게 언제죠?
예, 그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권총으로 살해된 1979년 12.6 사건이 있었죠. 그 바로 다음 날 10월 27일 날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 계엄령 선포였고요. 한국 헌정사에서 16번째 계엄령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다음 날 오전 새벽이었죠. 4시 27분 비상계엄을 해제했는데 이 6시간 동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일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날 10시 2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내고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안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대통령이 갑자기 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국회의원들이 그 여의도 국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4일 밤 0시 47분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본회의가 열렸고요. 곧바로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고 이어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고요. 이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겁니다.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4일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비상계엄 거부에 대한 만장일치 표결이 있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따랐다며 어떤 정치적 의견 차이도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가 4일,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한 4차 핵협의 그룹 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 TTX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기자, 계엄령 사태가 가져온 부정적 여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사실 이미 익히 알려진 대로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놀라움 뿐만 아니라 사실 불쾌감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고요. 또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은 심각하게 상황을 오판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 국방부와 미국의 그 해당 당국이 하는 핵협의 그룹 회의는 이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장관을 비롯해서 이번 그 말하자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계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개최 자체가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핵협의 그룹 자체가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협의였는데 이것이 그 취소된 것은 연기죠 사실상.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이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마지막 미한 협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고요. 또 관련 도상 연습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이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안보 이런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정적인 여파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정도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또는 우방국이나 그 동맹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예고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도 있고요. 또 방위비 분담 문제, 또 관세 문제, 무역, 통상 이런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압박 조치 이런 것을 예고해놓은 것이 많은데요. 아, 1월 20일이면 지금 몰라도 한국이 한창 그 아마 그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을 그럴 때입니다. 아, 대통령은 아마 이 선에서 아, 물러나 있어서 사실상 그 아,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 정국이 막 바뀌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 만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을 해서 한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그 본인의 공언대로 10배로 올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할 경우에 한국에서는 힘이 있는 정권, 대통령 이런 것이 지금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나머지 그 무역, 통상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뭐 그 총리가 일종의 그 권한대행 같은 그런 위치에서 뭐 해나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정상적인 대통령이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그 힘이 그 상황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 같은 그 어려움은 새로운 정권, 새로운 대통령이 한국에 출범하기까지는 계속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 발언권이 좀 약해지거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바로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북한. 이번 계엄령 사태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예, 사실 좀 이례적이죠. 그 북한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전단 살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줄곧 비난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는 말씀하신 대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가들은 어쩌면 이 남북관계라고 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독자적인 두 국가 관계로 북한이 한국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관계로서 그런 상황에서 무관심의 표명이 아닌가. 한국은 이제 한국은 별도다 말이죠. 남한하고는 별도의 국가고 남북한이라고 하는 특수관계는 얽혀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 소식, 그리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의 내용과 미국의 반응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여성 주인공은 여성 마라토너 두 명인데요.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마라톤 대회 중에서도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각각 신기록을 세운 여성들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세계 신기록이고요. 두 번째 선수는 미국 신기록 보유자인데요. 도성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문입니다.
네. 바로 지난달에요. 이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네.
여기서 여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세계 6대 마라톤이라고 하면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네. 뉴욕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이 있고요. 네. 영국의 런던 마라톤, 일본 도쿄,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까지를 포함합니다.
네.
지난 10월 13일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요. 말씀하신 대로 여자부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나왔는데요. 이게 또 초인적인 기록이어서 화제입니다.
네. 뭐 실현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초인적이라고 그럼요. 했을 텐데요.
인간을 초월한 거죠.
그렇죠. 100m 달리기도요. 9초 한 초반대까지를 사람의 한계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국가대표 마라토너 우사인 볼트 선수가 9.58초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9초 초반대라는 말은요. 인간의 그 생리학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9초를 넘기게 되면 그러니까 9초보다 더 빨리 뛴다면 장기적으로 심장과 근육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네.
단거리 달리기는 장거리 달리기와는 아주 다르겠지만요.
네.
마라톤의 경우는 남자 선수의 한계는 1시간 58분 5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록은 2시간 35초입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시카고 마라톤에서 케냐의 켈빈 킵툼 선수가 세운 세계 기록인데요.
네.
비공식 실험에서는 이 한계점에 이른 선수도 있습니다만 공식 마라톤 대회에서는 코스하고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록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열렸던 이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여자 마라톤의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생리학적인 한계를 다시 얘기하는데요. 여자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2시간 05분 31초가 한계입니다.
네.
현실적인 한계는 2시간 10분이고요.
아.
그런데 지난달 시카고 마라톤에서는 케냐의 여자 마라톤 선수가 2시간 9분 56초를 기록하면서 2시간 10분대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예. 자,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네. 올해 30살의 아프리카 국가 케냐 선수 루스 체푼게티 선수입니다.
네.
체푼게티 선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던 선수인데요. 2019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받았고요.
네.
2021년에는 하프 마라톤 세계 기록 세운 바 있습니다.
네.
그때 기록이 1시간 4분 2초인데요.
네.
이 기록은 나중에 깨지긴 했습니다만 특히 시카고 마라톤과 인연이 있었는지 2021년, 2022년 그리고 이번에 2024년에 우승하면서 명실상부한 마라톤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자 10월 13일 열렸던 시카고 마라톤 대회 당일 경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시카고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했던 선수라서 관심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그 시카고 마라톤 대회가 무려 5만 명이 참여했고요. 이번 마라톤 대회가 그 시카고 마라톤 역사상 가장 많은 참가자 수,
네.
또 가장 많은 완주자가 나온 대회여서 그 자체로도 기록적이었습니다.
네.
자, 주인공 체푼게티 선수. 출발 첫 5km를 15분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뛰어난 페이스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러더니 1시간 4분 16초 만에 마라톤 중간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네.
이 기록은 미국 내 마라톤 대회에서 여자 마라토너가 기록한 가장 빠른 하프 마라톤 기록입니다.
네.
하지만 체푼게티 선수는 후반부 들어가면서 좀 불규칙한 그런 페이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승점까지 온 힘을 다해서 버텨내면서 2시간 09분대라는 기록을 세운 첫 여성 마라톤 주자가 됐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수투메 케베데 선수. 이 선수보다 무려 7분 이상이나 빨랐습니다.
와, 7분 차이라면 엄청난 것 아닌가요?
그렇죠. 대단하죠.
네. 네. 지금 이 기록이면은 1마일, 그러니까 1.6km를 한 5분 만에 뛴 셈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100m도. 자, 그럼 개인 기록으로 봤을 때 이전 기록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 본인의 종전 최고 기록보다 4분 22초나 빨랐습니다.
네.
올해 세운 신기록은 지난해 에티오피아 선수가 역시 6대 마라톤 중 하나인 독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운 이 세계 기록 2시간 11분 53초도 깬 것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신기록 소식을요. 세계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약간의 논란도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도핑 의혹이 다시 나온 겁니다.
아.
이 도핑이라는 게 경기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서 약물을 먹거나 주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그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흥분제, 호르몬제 등의 약물을 먹거나 주사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루스 체푼게티 선수의 대리인 그러니까 선수들의 경기와 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에이전트가 네. 이전에 도핑 사건에 연루된 선수를 관리했던 경력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이 대리인이 관리하는 체프게티 선수도 약물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궁금증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나왔던 겁니다.
네.
실제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육상 전문 매체인 시티어스 매그가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체프게티 선수한테 최근에 케냐 선수들이 도핑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기록이 지나치게 좋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기록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
이 질문에 체프게티 선수는 사람들은 뭐든 말할 수 있는 거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당시 통역은 준비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네. 약물 검사를 진행했을 텐데요.
예. 시카고 마라톤 같은 큰 대회는 경기 전후로 약물 검사를 합니다.
네.
결과는 뭐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런 의구심은 있지만 이 체프게티 선수는 워낙 뛰어난 선수라는 것이 이미 여러 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현재는 우세합니다.
네. 그런데 선수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다른 요인도 이번에 초인적인 기록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훈련 방식도 있고요. 영양 공급적인 부분 그리고 그 카본 플레이트 신발 같은 기술적인 발전도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후문으로는요. 이번 대회 1위와 2위 선수가 각각 다른 그 미국 스포츠용품 회사의 후원을 받아서 그 회사의 신발을 신고 뛰었습니다.
네.
이 체프게티 선수가 이런 기록을 세우면서 해당 회사 제품 홍보 효과는 물론이고요. 체프게티 선수를 후원한 회사가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루스 체프게티 선수 소감도 들어봐야죠.
예. 경기 후에 NBC 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다.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이런 승리와 세계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소감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대회 남녀 우승자는요. 각각 1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는데요. 신기록을 세울 때 5만 달러를 더 받습니다.
아, 두 배로 주지. 왜 5만 달러만 줄까요? 그럼 체프게티 선수는 시카고 대회로 15만 달러 상금을 얻게 됐네요.
네.
그런데요. 여자 마라톤 역사가 길지 않죠.
맞습니다. 여자 마라톤의 역사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1971년에 호주 출신의 에이드리안 빔스 선수가 처음으로 여성 최초로 3시간 미만 기록, 그러니까 2시간 46분 30초를 세웠습니다.
네.
그 후에 1972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공식적으로 여성 참가가 허용됩니다.
네.
1973년 서독의 발드니엘에서 처음으로 여성 전용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럼 어느 올림픽에서 처음 여자 마라톤 대회가 열렸을까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부터였습니다.
네.
여성 장거리 종목에 대한 인식을 바꾼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요.
네.
그 역대 눈에 띄는 여자 마라톤 선수들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2003년에 여자 마라톤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렸던 영국의 폴라 레드클리프 선수는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15분 25초에 결승선을 통과해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9년 케냐의 브리지드 코스케이 선수가 이를 2시간 14분 4초로 단축했고요. 지난해 에티오피아의 티그스트 아세파 선수 2시간 11분 53초로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루스 체프게티 선수가 시카고 마라톤에서 다시 한번 그 기록을 깨게 됩니다.
네. 자, 이번 기록은 이 초인간적인 기록은 또 언제 또 누가 또 과연 깨질까 궁금하네요.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미국 여자 선수 기록은 어땠을까요?
네.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기대를 많이 받았던 미국 여성 엘리트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고전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키에라 다마토 선수가 주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발바닥 통증이 커서 15km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유.
엠마 베이치, 사라 홀, 베치 사이나 선수도 후반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하지만 버지니아주의 수학교사 수잔나 설리번 선수가 2분 21초 56의 기록으로 이번 대회에 미국 여자 선수로서는 가장 좋은 기록을 세우면서 여자 선수 순위 7위에 올랐고요.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린지 플래너건 선수 2시간 23분 31초로 9위에 올랐습니다.
네, 미국 여자 선수 두 명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네요.
네. 네.
자, 그럼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던 미국 여자 주자 누굴까요? 뭐 오늘 히스토리 메이커 두 번째 사실 주인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2022년 시카고 마라톤 대회입니다. 미국 여자 마라톤 신기록을 세웠던 에밀리 시슨 선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시슨 선수는 2시간 18분 29초로 42.19km 풀마라톤을 완주했는데요.
네.
2022년 마라톤이 이 풀마라톤으로서 세 번째 경주였다고 합니다. 같은 해 5월에 인디애나폴리스 하프마라톤에서도 미국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요. 당시 시슨 선수는 경기 중에 페이스에 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
페이스메이커의 속도를 따르라는 지시만 받았고요. 결승선을 거의 다 왔을 때야 자신의 기록이 얼마나 됐는지 될지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게요. 육상 경기에서 그 선수들의 기록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주자를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들을 얘기합니다.
네.
선두권 선수들의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출발부터 한 30km까지 달리다가 뒤로 빠집니다. 어쨌거나 시슨 선수는 세계 기록 역대 22번째로 빠른 여성 마라토너가 됐습니다.
네. 자, 에밀리 시슨 선수 어떤 사람인가요?
네. 시슨 선수 올해 33살이고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난 미국인 백인 여성입니다.
네.
시슨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달리기 종목에서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미주리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위스콘신 대학교로 입학했다가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학교까지 옮기면서 선수로 활약하게 됩니다.
네.
전미 대학체육협회 NCAA의 5,000m 실내 및 실외 챔피언으로 활약하면서 NCAA 타이틀을 차지하는 역량을 보여줬는데요.
네.
대학 졸업 후에는 스포츠 회사 뉴밸런스와 계약하면서 프로 선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주요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2019년에 런던 마라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2시간 23분 8초의 기록으로 6위를 차지했고요.
네.
시슨 선수는 두 번의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만 미터에 출전해서 12위를 기록했고요. 2022년에는 하프마라톤 미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가 1시간 7분 11초였습니다.
네.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 마라톤에도 미국 대표로 출전했는데 그때는 23위였습니다.
네. 도성민 씨는 풀마라톤 완주하신 경험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뛰죠?
저희는 풀마라톤이 아니라 몇 미터가 최장거리냐를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는요. 히스토리 메이커로 두 명의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주자, 거기다가 초인적인 기록을 세운 케냐 선수, 또 미국인 선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프마라톤을 먼저 한번 뛰어볼까요?
하프에 하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은 종종 wish plus would 형태를 이용해 불편하거나 짜증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무언가를 바랄 때 wish, hope, want 이 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wish plus would 사용법과 wish, hope, want 이 세 낱말의 차이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ave you ever hoped that someone would change a bad habit or unpleasant behavior?
여러분은 누군가 나쁜 습관이나 불쾌한 행동이 바뀌기를 바란 적은 없습니까?
If you live on this planet, chances are that you have.
만약 여러분이 이 행성 지구상에 살고 있다면 분명 그런 적이 있었겠죠.
One way English speakers express such a hope is with the form wish plus would.
영어 구사자들이 그런 바람을 표현하는 한 방법은 wish 플러스 would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Listen to the form as this speaker talks about an ongoing problem.
화자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I wish you would stop smoking. It's going to give you lung problems.
나는 당신이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은 당신의 폐에 문제가 생기게 할 거예요.
The form wish plus would is also a way of casually complaining about someone, sometimes knowing that the behavior will not change.
Wish plus would 문장 형태는 또 어떤 사람에 대해 가볍게 불평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어쩌면 그 행동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죠.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That actor is so rude. I wish he would be nicer to people.
그 배우는 너무 무례합니다. 저는 그가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We can use this form in positive sentences with would or negative sentences with wouldn't to express the same general meaning, like this.
영어에서는 같은 뜻을 표현하는데 would가 있는 긍정문이나 부정문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 wish he wouldn't be mean to people.
나는 그가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지 않기를 바랍니다.
I wish you would not smoke cigarettes.
나는 당신이 담배를 피지 않기를 바랍니다. wish plus would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wish, hope, want 이 세 단어의 차이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무언가를 표현할 때 wish, hope, want를 사용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hope, H-O-P-E, hope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기대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거나 적어도 어렵지는 않다고 여겨질 때 이 hop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hope I pass my test.
나는 내가 시험에 통과되길 바라요.
I hope I can get a birthday present.
나는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길 바라요. wish는 hope와 비슷하게 어떤 것을 기대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때 주로 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t's been raining all day. I wish it would stop raining.
온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want W-A-N-T, want는 그냥 어떤 걸 원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표현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want to eat a cookie.
나는 과자가 먹고 싶어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wish 플러스 would 형태를 이용해 불편하거나 짜증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 또 무언가를 바랄 때 wish, hope, want, 이 세 단어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계,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계,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VOA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VOA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